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로마서로 모십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 이 정직한 규범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이걸 다시 말하면 형제를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가족을 사랑하듯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파러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마치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두 사람은 쌍둥이이고 한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성도 안에서 만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닌 거죠. 그럴 때 이 쌍둥이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뭐 우리나라로 본다면 요즘에 뭐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문화, 배경, 그리고 언어가 전혀 다릅니다. 그의 피부색 또한 다르고요. 또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 이거 말고는 뭐 일치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쌍둥이 형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의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동남아시아에 온 그러한 형제라 할지라도 같은 피를 나눈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까이 대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의미가 말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런 뭐 사실 노동자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끔 뭐 아주 친하게 이렇게 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 말씀하는 게 뭡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겁니다. 이 말씀은 열심의 깃발만 내세우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말에 대해서 열심에 관해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어요. 또 하나 보십시오. 열심을 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보시면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을 주를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는데 신자들이 받을 분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의 환경은 항상 즐거움을 보증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어떤 데는 반대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보다 나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매기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남쪽 지역에서 살 때 어떤 형제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 예배에서 그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서서 때가 이르매라는 구절을 자기는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제 뭐 아마 텍사스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메기 목사님이 또 휴스톤이나 이런 쪽에서 사역을 또 하셨으니까요. 그럴 때 나는 때가 이르매라는 구절을 좋아한 이렇게 말하는 거란 형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쳐다보았다는 것이죠. 그때 설교자가 일어나서 형제요, 도대체 때가 이름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닥칠 때 나는 때가 이름이라는 구절을 읽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때가 이르면 사라질 것을 압니다. 그것들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머무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라는 대답을 한 것을 이 메기 목사님이 계속 기억을 하면서 이 메기 성경 강의에다가 예화로 쓴 것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그 청년은 새날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한 말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된 것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이 되는 것이죠. 또 보시면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성도들 이런 신자들의 생활의 필수품을 함께 나누어 주어라 하는 뜻이 됩니다. 아주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구제를 하고 어려움 이렇게 옳게 또 올바르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궁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손님 대접하는데 친절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내가 대접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난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사람들아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더 살펴볼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참 물론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핍박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을 학대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 근데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아니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뭐 저주한다거나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우리가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표현은 웃으라 그리하면 세상이 여러분과 함께 웃을 것이다. 울라 그러면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신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고 슬픔과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만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장례를 당한 상을 당한 집에 가기를 더 즐겨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또한 천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이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 보시면 또 스스로 지혜 있지 말라,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참 이런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척하고요, 너무 막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은 아주 흥미로운 교훈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저는 감히 이러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너무도 오늘 이 로마서 12장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받아들이고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참 귀한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12장 17절, 18절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기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하게 된다. 이런 사실이 사실은 암시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부정직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너무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교리를 잘 알고 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데 관심이 없고요.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이것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빌려간 돈을 정확하게 갚는지, 여러분들이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는지, 이런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이요,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매기 목사님이 들으셨는데 그걸 소개해 볼게요. 당신께서 오래전에 이 테니시의 멤피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어떤 백인이 흑인에게 전도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흑인은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대죠. 백인이 하는 말이 이것은 전도지니까 읽어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죠. 그때 흑인이 나는 전도지를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위를 지켜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이 매기 목사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예로 쓰셨더라고요. 참 얼마나 정확한 답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어떤 전도지보다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행위를 주목한다고요.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지를 나눠주지 말라, 뭐 전도지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이, 행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전도지는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전도지는, 진정한 전도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평화라 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지만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그냥 좋다고 살아가는 것,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도 화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들과 도무지 함께 어울릴 수 없다, 난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 어떤 부인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도무지 함께 지낼 수 없는 이웃사람에게 내가 가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아마 그 목사님께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가지고 부인이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할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 당신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었대요.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나는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 당신 싫습니다, 당신은 좀 이런 말을 내가 왜 굳이 사서 해야 되는가? 난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신 분이 계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녀와 잘 지낼 수 없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러한 여인과 함께 지낼 수 없을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성경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면서도 사실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반대한다거나 아주 뭐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건 뭐 그 어찌하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그러나 원수로 지낼 것은 없는 거죠. 조금 거리감을 띄우고 그렇게 지낼 수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9절로 20절 보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아주 그 위대한 그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여러분 쉽습니까? 이거 하기 쉬워요. 아, 나는 한쪽 뺨 이렇게 맞고 다른 뺨 돌려댈 그런 용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그 영국 옆에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상대방을 때리면은 아주 때려서 눕힌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매기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머지 뺨을 돌려대면 왜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글쎄요, 성경에서는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개의 뺨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두들겨 뺐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뺨을 때리길래 한쪽 뺨을 댔다는 거죠. 그때 그쪽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못 참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뺨을 때리면 한쪽 뺨만 돌려대려고 그랬지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렇게 싸운다. 이 매기 목사님이 그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 가운데로 우리가 잘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 매기 목사님이 또 이러한 예화를 하나 들고 있어요. 당신께서 섬기던 어느 교회 안에 당신을 무척이나 괴롭히던 한 직원이 있었대요. 처음에 그를 정말 때려 눕히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성경 로마서 12장 이 19절 20절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나는 그를 때려 눕히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를 당신께 맡기오니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이 매기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당신이 그 사람을 보았대요. 그는 말할 수 없이 아주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에게 매를 때려서 생명이 위태롭게 하셨다는 건데, 매기 목사님이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동정을 금할 수가 없으셨다고 하면서요. 항상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종종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 싶은 그러한 경우가 있음을 당신도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진솔한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12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21절이 되겠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선한 방법으로 악을 극복하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적 체계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함께 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러한 사단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시스템과 싸우려고 한다면 도리어 얻어맞고 말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과 함께 미움과 복수의 방법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패하게 되니까요. 기억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선한 것,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신자는 성령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로마서 13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